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작품입니다. 당신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작품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누가복음 2장 8절 천사들의 외침처럼 찬양처럼 하늘이 땅에 임한 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토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메시아라는 메시아라는 뜻은 어원은 헬라어고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Savior,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야 성취되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벨론, 정말 그 사건, 나라가 멸망하는 그 사건, 성전이 무너져버린 그 사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정말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구약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을 봅니다. 성전이 왜 없어졌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구약의 큰 질문입니다. 신약의 질문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을까?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메시아로 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 그 자신이 돌아가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가 신약에 관한 큰 질문이고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질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것을 봅니다.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 것도,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믿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는 것도, 그 나라가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가 자신의 계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깜짝 퀴즈가 하나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처음 등장한 성경이, 성경 구절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디서부터 등장했을까요? 창세기 몇 장? 3장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여자의 후손, 그러나 발꿈치를 상하게 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유혹했던, 사람을 죄로 끌어내렸던 그 사단의 권세, 그 머리를 짓밟아 부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발꿈치가 상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셨지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밟아 부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이 창세기서부터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구원의 작정이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계보를 통해 얘기하다가 마지막 그 계보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가는 그 앞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마리아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마리아의 찬가와 사가랴의 찬가 예언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셨는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이 유대인 독자들이 2장을 읽다가 더 이상 못 읽었을 것 같아요. 왜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누가 기다렸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이 누군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온 박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가복음은 누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보았고 증언하였고 찬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들, 성문 밖에 있었던 목자들이 그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토록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는데, 아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몫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은 그 당시 유대인 독자들에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 하는 일이기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목자들은, 그리고 동방에서 온 그 사람들이 누군지 상관없어, 박사든 뭐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맞을 자격이 없어요. 성문 밖에,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들이 만났던 그 아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영접하고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경배했던 그 아기가 메시아가 맞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용납할 수는,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목자이며 또 동방 박사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목자가 맞은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호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목자들이 맞았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성스럽고 너무너무나 정말 은혜롭고 저렇게 아이를 낳은 여자가 저렇게 깨끗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제일 좋아하는 마리아상은 올리비아 하세더라고요. 올리비아 하세가 마리아를 연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또 누구를 연기했습니까? 줄리엣을 연기했더라고요. 마리아가 줄리엣쯤 돼야 행복해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았다 하는 시대를 우리는 저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얘기하셨지, 예수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지, 또 목자 생각하면 다윗이 생각이 나지, 골리앗을 이겼던, 얼마나 우리에게 호감 가는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그냥 비호감 그 자체입니다. 도둑놈, 사기꾼이었단 말이에요. 1세기 목자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를 하는 게 정말 낭만이 충만해서 그 푸른 초장을 쫙 보면서 풀비리를 불고 싶어서 목자를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예수님이 나신 그 지방이 반 넘게가 뭡니까? 사막이에요. 물 때문에 싸워야 하는 동네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왜 싸웠습니까? 그 목자들이 초장을 찾아다니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재산이 불어나니까 먹일 풀이 없는 거예요. 고된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돌아다니는 일이었어요. 유랑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한 곳에 앉아서 여기서 풀뜯게 하고 또 다음날은 저기서 풀뜯게 하는 게 아니라 늘 초원을 찾아야 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사막의 햇살과 싸워가며 들짐승들이 오는 것을 막아야 했고,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밤엔 자면 됐죠, 그냥 가서. 아니에요. 불침번을 서야 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직업을 갖게 될까요?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당신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죽는 게 좋은 인생이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고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더 이상 고향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다 그 고향 사람들이 다 잡고 있는데 기술도 없습니다. 하다 안 돼서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바로 목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목자는 뭘 못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양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굶어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양들을 두고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한 사람은 거기 남아 있어야 되죠. 안식일이라고 뭐 늑대가 쉽니까? 안식일이니까 나 안 갈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짐승들이 물으러 오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직업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자동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자동적으로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업을 택해야 했으니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의 직업이 바로 목동의 직업이었습니다. 목동을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목동이 그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봉이었습니다. 뭐 대우도 잘 못 받았어요. 문 대우를 해주겠어요, 그렇죠? 막노동인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양털, 뭐 양젖 이런 걸 주인의 허락 없이 잘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경건한 유대인은 아니 모든 유대인들은 목동과 직접 거래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도둑질한 사람들이니까 사기꾼이니까. 그리고 양들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 다섯 마리 세 마리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그만 별로 많지 않은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직접 양을 돌보는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동네, 마을에서 같이 돌보게 했어요. 안식일도 못 지키는 직업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같이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양도 아냐, 내 재산도 아냐, 정말 할 거 할 거 없어서 거기까지 왔어. 그런데 늑대가 오고 들짐승들이 먹으러 온다? 그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왜요? 그런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목자를 찾기가 눈이 씻고 찾아도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자에 대한 상상이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모두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이 성문 밖의 사람들 사회에서 비주류이며 인정받지 못하는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에 죄인이고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신뢰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목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저 문을 통하여 걸어온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얼굴은 햇빛과 그 추운 밤 이슬 때문에 다 나이보다 훨씬 나이가 먹게 들어 보였을 것이고 아마 가까이를 못 갈 것 같아요. 왜? 냄새 때문에. 그렇죠? 짐승 오물 냄새 때문에. 씻지 않은 냄새 때문에. 당시 사람들도 아마 우리도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다가갈래야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정말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들에게 메시아 만왕의 왕이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목자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콩으로 메주를 쓸 수 있다. 굳이 그대로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소식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이 나가서 메시아 예수가 나셨다는 것을 전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동방? 박사. 아 근데 저는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박사, 와이즈맨. 영어 성경은 와이즈맨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저는 이게 불만입니다. 절대 와이즈맨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헤롯 궁전으로 갔죠? 헤롯 궁전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식이라도 왕위를 노리면 죽였던 시대예요. 근데 가서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 왕 앞에서 새로 왕이 어디 나셨어? 라고 물어보면 그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악한 왕이었는데 헤롯은. 악한 왕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눈치가 없어. 그 앞에 가서 새로운 왕이 어디냐라고 참 봐서 아들이 없고 뭐 자식이 없으면 그렇게 안 물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너무나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와이즈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동방 박사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그림 또 준비했는데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왜곡된 이미지가 많아요. 얼마나 상상력이 저는 풍부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동방에서 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한 지방에서 온 것 같잖아요. 그렇죠? 동방이면 예루살렘에서 동방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문명에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종이 다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백인, 황인, 흑인.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죠? 노아의 자식이 백인, 황인, 흑인이라고 상상력도 참 풍부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한 배에서 났는데 세 명의 인종이 나오고 어떻게 동방에서 왔다 그러는데 다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황금 모략 유황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만 분명한 사실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이 왔다고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캐러반이라고 그러는데 낙타와 그 모든 것을 끌고 왔기 때문에 꽤 많은 무리들이 왔을 것입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을지 모릅니다. 또한 뭐라고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듯이 이 세 사람이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마 두 살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죠? 두 살 밑에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난 이야기가 나중에 있지만 처음에 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점성술사예요. 하늘에 이렇게 보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별들을 보고 길흉화복을 이야기하는 점성술사였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늘을 보니까 어머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쪽에서.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그 천체를 보고 자기들 스스로 쫓아온 것입니다. 아마 그 기간이 2년이 걸렸을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좀 걷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인정받고 하는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보면 별을 보고 무엇을 관측하고 다니엘서로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점성술사처럼 하는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황금, 모략, 유황 이런 것들을 보물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아니 유대인의 가정을 방문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동방에서 온 이방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기뻤을까요? 너무 저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기는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자들한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손이나 좀 씻고 안 그랬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을 방문하는 그것도 갓난 아이가 있는 유대인의 집을 이방인이 방문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었던 아마 1세기 독자들은 누가가 마태가 자기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유대인인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게 아니죠. 나타났지만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접하고 전파했던 사람들이 성문 밖 목자들이었고, 이방인 점성술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을 보고 점술을 하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맞았다는 이야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처음 서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며 꺼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누가 복을 받았다고요? 천하 만민이, All Nation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떻게 약속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날 시작.
그날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난 새싹은 만민이 쳐다볼 깃발이 되리라. 모든 민족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가 있는 곳에서 영광이 빛나리라.
누구의 깃발, 누구가 찾아들고? 만민, all the people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이미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 오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마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뭐 이방인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분명히 그건 알겠어요.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신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커먼 센스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있었다.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정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선 황제도 있었고 헤롯 대왕도 있었고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다. 그런데 목자들과 사람들이 버림,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셨고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경배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어째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전파되어야 했겠습니까? 뭐 왕은 아니더라도 당시 명망이 있던 랍비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존경받는 사람들을 택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른 시간에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도대체 뭘 하시겠다고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믿지 않는, 그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동방에서 온 점성술가들과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문 밖에 들판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죄인임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부터 같이 있습니다. 건강한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다음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 맞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정말 잘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문 안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문 밖에 죄인 숨겨진 죄인이 아니라 죄인임이 분명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면 그 예수님의 구원받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에 은혜를 누릴 자격은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죄인인 사람들의 것입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은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며 내가 주인이 된 죄인이라는 그 사실만이 크리스마스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문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은 이렇게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를 맞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도 메시아의 소식은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꿈에서든 그게 천사를 만나서든 그러나 그들이 그 메시지를 보았어도 분명히 동방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헤롯이 들었고 제사장들이 들었고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Not my Christ. 내 예수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못하러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습니까? 난 지금도 괜찮은데 난 지금도 만족하는데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가 왕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재밌고 세상이 즐길 것이 너무나 많고 난 지금도 만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구세주가 왜 나한테 오셔야 합니까? 혹시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일에 도움을 주면 모를까? 좀 더 잘 되는, 좀 더 쉬운 길을 보장해 준다면 내가 또 생각해 볼지 모를까? 성문 안에 있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나에게 아무런 그렇게 크게 뭐 재수가 없는 거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내가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너무도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 근심하며 돌아갈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각성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며 주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탕자라는 그 깨달음 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내가 성문 밖 사람이라는 것을,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다 해봤는데 다 실패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도 알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이뤄놓은 것도 없고 소외받고 상처받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상처뿐이고 그래서 아마 내 마음에 병이 생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가끔 내 몸도 아프고 그렇게 나는 분명히 성문 밖 사람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 말씀 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임이 분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든 이야기는 그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음은 나의 것인 것입니다. 나의 것,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마 실패한 순간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마음 아픈 순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정말 자존심 다 무너지는 그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고백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 오늘도 고백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찾아가실 것입니다. 내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이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친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문 밖에 있다면, 정말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실패에도, 어떠한 좌절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에도 내 육신과 영혼은 정말 이런 세상에 할힘을 당하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때 끝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오시지 않는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때, 아니, 주님께서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하나님 없이 찍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겪는 그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그 현실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구원하시며 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너는 그러한 가치의 사람이 아니고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문 밖에 있습니까? 성문 안에 있습니까? 혹시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간증했지만 내 삶에, 그래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성문 밖 사람이라서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셨고 내가 오늘도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나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나를 통하여 내가 가장 큰 증거가 되어서 증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새 성문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느새 우리가 죄인이고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너무나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신 그 구원의 기쁨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성문 밖에 있다면 그 주님께서 성문 밖에 있는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탕자처럼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